네, 7월 23일 목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저는 퍼졌다는 게좀 좋았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원래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네.
강하게 또 수정 나왔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강하게 튀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얘기 나눌 때 급락 나왔을 때 매도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면 알아요. 거기서 시장이 더 밀리고 또 갔죠. 근데 어느 순간 좀만 버티면 그 이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실익이 없다는 것들은 강한 반등, 이런 강한 반등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전반적인 기업들이 이런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거든요. 오늘 좀 특이했죠. 반도체가 오히려 좀 쉬고 다른 기업들
반도체.
중심으로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장이었다.
반도체가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약간
그렇죠.
뭐
덜
덜
갔죠.
오른.
그래서
네.
반도체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포모를 느끼실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아, 근데 반도체 외 분들이 느끼셨던 포모에 비하면 뭐 이거는
아, 뭐 그렇긴
그렇죠.
하죠.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확산되는 시장이었다. 근데 대표님, 이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요소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지정학적인 부분, 유가 부분, 뭐 국채금리 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얘기 포함해서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제가 매일 저녁에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범성우자 9시 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냥
거요?
보면서 혼자 웃었는데 지독한 쇼충이라고 저보고
아.
지독한 쇼플레이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그렇게 바라보는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콜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전쟁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에 대한 무게감을 왜 그렇게 느끼나요? 라고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 피자 인덱스 기억나시죠?
그, 네, 피자 주문량이 그
네.
특정 지역에서 느는 걸로 본다는
그렇죠.
그거죠. 펜타곤.
펜타곤 주변에 밤에 갑자기 피자 주문량이 급증하면 이게 못 나오고 회의하니까 바빠가지고 거기서 피자 시켜서 먹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게이바에 사람이 또 줄어드는 것까지 합했을 때 도우콘이 1이 되면 뭔가 펜타곤이 분주하다.
도우콘 1? 그게 뭐예요?
이걸 데프콘 옛날 데프콘이라고 썼는데
아.
데프콘이 5부터 1까지 있어요.
아.
근데 5는 평화, 1은 아주 경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도우콘이라고 해서 도우콘 5부터
피자
1까지인데
도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그 도우콘이 지금 1을 찍었어요. 근데 예전에 1을 찍었을 때 이란 전쟁이 한번 발발했었죠.
이게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 같이
네.
나눌까요? 네, 투데이 이슈, 핫 이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에 이게 있으니까 한번
네.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보시면 이제
네.
오늘이에요. 오늘
네.
도우콘이 1을 찍었습니다.
도우콘 1이라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경계감을
경계다.
갖는 요인이다라는
네.
거였고, 근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곡괭이산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게
이란의
그러니까
곡괭이산.
핵시설?
맞아요. 핵시설이
네.
있는 곳을 공격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전쟁해서 내가 타격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핵심 시설을 치우거나, 뭔가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디코이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유인하려고 하고, 실제 성동격서로 다른 데를 칠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공격을 앞두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중동에 전투병과 의무 요원을 대규모 증파했는데, 전쟁 초기에 의무 요원 100명 정도를 파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군 부상자들이 꽤 많았어요. 미군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미군 기지 같은 거. 근데 지금은 물론 사망자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상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50명을 의무 요원을 보냈다는 건 전쟁을 좀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 작전까지도 예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의무 요원을 미리 좀 파견할 리니까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미사일 공격만 왔다 가서는 이렇게까지 의무 요원을 파견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핵심적인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핵 관련돼서 이란에 조금 항복을 더 받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든 아니면 핵시설을 더 공격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트럼프는 좀더 자기의 입지를 더 구축하기 위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걱정입니다.
제 기억에 2월 말인가요? 전쟁이 시작이
그랬죠. 2월 28일이었죠.
네. 2월 말이었는데 그 전부터 요 피자 지수 얘기를
했죠.
해주셨었어요. 방송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진짜 일어나고 나서 오, 피자 지수가 요게 그래도 맞나 보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게 사실은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러진 않아요.
아주 신빙성 있는 지표는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피자 네. 인덱스 2위를 봤을 네. 때 지난번에 2위를 봤을 때 전쟁 재개됐습니다.
아, 2위였어요, 그때가.
네, 네. 그때. 아. 그리고 이번에 1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진짜 전쟁 딱 재개되기 직전에 제가 도구코는 그냥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근데 2가 딱 뜨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게 또 1로
오늘 찍었죠.
라는 네.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악관에서 어떤 형태의 타격을 펜타곤에서 어떤 형태의 타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게 또 유가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이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때리면 나 후티 반군한테 홍해 막으라고 말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오늘 홍해에서 사우디 인근의 유조선이 첫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또 막히는 그런 우려감이 들었는데 요거 지도를 한번 보시면 호르무즈가 막히는 것과 홍해가 막히는 건 또 달라요. 네, 호르무즈가 막히면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되는 원유들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홍해가 막히면 지금 사우디가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여기서 우회로로 서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얀부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홍해를 막아버리면 사우디가 돌린 이 물량도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디로 돌아야 되냐? 이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돌아야 됩니다.
와...
그럼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를 또 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14일에서 15일 정도가 플러스가 돼요.
더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보름 정도가?
네. 그럼 원유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용선료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막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 보험료도 올라가요. 선체에 대한 보험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VLCC, Very Large Crude Carrier가 못 통과합니다.
아주 큰
배가. 네, 무거우니까 네. 네. 이 선체 깊이가 깊어져서 스틸코 있는 원유의 일부를 수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네.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실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는 건 비용이 원유 배럴당 비용이 뭐 최소한 10% 이상 붙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고 만약에 홍해가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우디의 유조선, 사우디에서 원유 실고 오는 것들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모든 선박 통행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선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거나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쵸.
부담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라서 이거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것과 홍해가 막히는 건 또 다른 이슈로 봐야 돼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막히면 분명히 유가를 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진짜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안타까워했는데 이것만 아니면 저는 좀 더 세게 볼 거라고 얘기했었고 아침에 구독자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업사이드 리스크를 예상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는 게 무서워. 포모가 더 무서워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나는 내려가는 게 더 싫어. 올라가는 건 좀 견딜 수 있어. 요즘 조모라고 하죠. 조모. 난 조모는 괜찮아. 근데 포모는 견딜 수 있어.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쟁의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하는지에 따라서 매매를 좀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리스크를 직접 판단하실 때 조금 덜하다고 한다면 원하는 기업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긴 하다. 제가 만약에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기업들을 샀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사실 제일
그렇죠.
걱정인 부분인데 지금 간밤에도 유가가
올랐죠.
올랐고 네. 미증시에는 그 부분이 영향이 있었어요.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국채금리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우리는 알파벳 실적과 거기서 캐펙스 늘린다는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시장이 물론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이제 올랐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의 상승은?
그렇죠.
오.
만약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반도체와 소부장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의 공신은 네. 알파벳 실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다른데 중심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알파벳 실적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네. 알파벳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빠질 게 무서워라는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해되세요? 반도체가 밀리면 어차피 다른 거 다 밀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막았다.
그거 막았다. 아.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다른 기업들이 더 빨리 튀어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알파벳의 실적이 뭐든 간에 우리 그 반도체 투톱을 무너뜨릴 만한 만약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면 그 두 개도 문제지만 다른 게 훨씬 더 무너질 있다. 위기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막아줬다라는 그렇죠. 거에서 다른 것들도 네. 이제 같이
그러면서 투심이 개선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더 가야죠. 그쪽으로 더 쏠렸어야죠.
그러면 그 알파벳 실적 얘기 나온 김에 네.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돈 버는 AI 기업인 거 확인했고 네. 돈 잘 벌었고 네. CAPEX 투자도 만족스럽게 늘렸고
늘린다고 했죠.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뉴트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뉴트럴, 중립적이지만 맞아요. 어쨌든 늘렸어요. 늘렸고 네. 이건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분기 잉여 현금이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네. 거잖아요. 한 8조 그렇죠. 원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인지 시간 외거래에서 알파벳은 빠졌고 근데 뭐 그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투자 계속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린 좋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 그게 영향이 돼서 다 좀 기술주나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못 갔다고 봐요. 다른 것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캐펙스 증설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만족했다 그러면 이 정도 급락이 나왔으면 사실 십몇 프로 올라야지 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네. 그리고 실제 1분기 실적 캐펙스 막 증설 나오고 났을 때는 반도체가 그때 엄청난 대상승을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증설 규모가 1,800억에서 한 1,900억 달러. 있던 걸 투자 금액을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증액했죠. 그러면 한 5% 정도 증액한 거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대략 한 5% 정도. 그렇죠? 100억 달러 정도. 100에서 150억 달러니까 한 5%에서 7%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얘기 나눴던 게 있죠.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캐펙스 증가분이 진짜 못해도 15에서 한 20% 정도 된다. 번스타인에서는 30%까지도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캐펙스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잠깐 지금 말씀 중에 또 장표가 있어서 이거 보면서 네. 얘기할까요? 알파벳 실적?
네네. 네. 지금 AI 캐펙스가 이제 1,800에서 1,900억 달러 한다고 네. 했고 지금 원래 기존이 그리고 새롭게 한 게 이제 1,900억에서 2,050억 달러. 그러면 이제 뭐 저가 뭐 고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최소한 5%에서 맥스 한 10% 정도 네, 늘린 거예요. 10에서 한 10몇 프로? 근데 하반기만 따져서 본다고 하면 이거 뭐 상반기 하반기 따진 합한 거니까 상반기 한 800억 달러 들어가고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100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보던 게 이제 1200억에서 한 1300억 달러까지 보는 거죠. 대충. 그러면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한 그러던 10몇 프로 증설 그러니까 증액된 거죠. 네네. 최소. 그러면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증액 규모가 저는 이거보다 더 커서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기가와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규모가 커야지 지금 알파벳이 더 유의미하게 투자한다.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증설 투자 규모를 늘린다라는 건데 지금은 야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원래 하겠다고 하는 그 캐파 요거 유지하는 것도 좀 벅찬일 정도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증액이 생각보다는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일단은 좀 봤었고요. 그래도 실적은 잘 나왔죠. 실적 자체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도 좋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8억 6억 달러 지금 마이너스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8조 원
네네네.
네, 이상의 적자를 보는 거죠. 그럼 적자를 봤다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알파벳 내부에 돈도 있을 거고요. 이걸로 해서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알파벳이 내년에 증액한다면서요. 그렇죠? 투자를 증액하는데 이 투자 증액만큼 알파벳의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투자한 것 대비해서 제미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안 나니까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바로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규 투자, 지금까지 투자한 걸 봤을 때 449억 달러 투자하니까 지금 58억 달러가 적자네. 그럼 약간의 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3분기, 4분기에도 FCF는 적자죠. 그럼
당분간은
그렇죠. 근데
네.
내년에 우리가 투자해서 좀더 기대하려면, 더 좋으려면 내년에 투자 금액은 얼마가 돼야지 우리가 만족할까요? 내년은 여기서 최소 2, 30% 정도 또 증액돼야지 만족할 거잖아요. 그러면 2, 30%면 최소 4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 플러스 되는데, 지금 분기별로 한 60억 달러 적자가 된 상태에서 180억 달러죠. 그럼 여기 플러스로 맞다 곱하기 4하면 6, 4, 24, 240억 달러에 내년에 증액되는 걸 감안한다고 치면 최소한 700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적자가 돼요. 영업 현금으로는. 물론 영업이 얼마만큼 증가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건 속도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못해도 아마 4, 500억 달러 정도는 그럼 적자인데 자금 조달 더 해야 되겠죠, 그만큼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알파벳에서 분명히 있고,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가 지금 높은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문제죠. 자금을 조달을 편하게 할수 있으면 괜찮은데, 트럼프가 전쟁 벌이면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되면 회사채는 더 금리가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채 금리가 높은데 지금까지는 그래 빅테크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국채 금리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이 별로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빅테크들이 더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부채 규모를 늘려버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좀더 계속 이렇게 붙여줄까? 아, 안 붙여줄까? 더 붙여주면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자금에 대한 부담, 돈에 대한 부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결국은 빅테크들이 보여줘야 되는 건 ROI.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나와서 영업이익으로 꽂혀줘야 되고 이걸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 보여줘야지 반도체가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투톱도 떨어지진
안
않았잖아요.
떨어지진 않죠.
잘
네.
견조하게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다른 거의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 수가 80개가 채안 됐으니까 진짜
그렇죠.
대부분이 오른 거거든요. 코스닥도 좋았고 뭐
그렇죠.
사이드카가 코스닥에서만 발동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좋아했지만 대표님은 약간 반도체만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 구글 실적 발표와 이렇게 비했을 때좀 연결성이 있게 약했던 거다라고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뉴트럴적인 이슈로 보면서,
좀
네,
중립적으로.
그래서 중립적으로 보면서 생각보다 반도체 쪽이 강하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그
아침에도.
덕분에 사실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퍼진 것도 있잖아요. 확산된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아침에도, 그래서 반도체 말고 평소에는 반도체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얘기했다면 아침에는 또 다른 걸 얘기했어요. 다른 종목들 분위기들을 보면서 지금 퍼지고 있다. 근데 이 퍼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대금이 또
그렇죠.
받쳐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아직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의미한 대세상승으로 갈 거냐. 거래대금이 받쳐주고 있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유가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다. 요두 가지를 보면 불안하다. 근데 펜타곤 쪽에서 뭔가 더 공격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안도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죠. 네.
거래대금이 아직 부족하고 유가가 높다. 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흐름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앞에 장표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80달러 후반, 90달러대
그렇죠.
이렇게
90달러까지
되잖아요.
왔죠.
네.
교보증권에서 오늘 유가가 160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60이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간 봉쇄할 때는 지금 2차 충격 여파가 3월보다 훨씬 클것 같다. 그 당시에 이제 120불까지 분명히 단기에 치고 왔다가 지금은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충격은 그때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홍해가 막힌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홍해와 호르무즈가 동시에 막히는 게 장기간으로 갈 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왜 그렇게 전쟁 초기처럼 유가가 안 갈까요? 홍해까지 막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들 트럼프의 탁월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요건 해결이 될 거야.
그렇죠. 1차 전쟁 때도 그랬으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치킨 이렇게 해서 막 약한 모습 보이면서 또 슬쩍 물러설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유가가 뭐요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못
80,
가고 있다.
90달러대로.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늑대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거짓말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고 했던 게 마지막에는 진짜로 영향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계속 저는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쳤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는 내가 감당한다. 올라가도 내가 늦게 사는 건 감당하는데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성향을 알고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신다 그러면 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싫어라고 하셨을 때는 저의 의견을 좀 더 참조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업사이드 리스크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라고 하시면 저의 얘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절하하시면 됩니다.
전쟁 초기에 전쟁이 터졌을 때도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사실 증권사나 분석 쪽에서는 부릅니다.
과격하게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잖아요. 네, 이제 타코가 뭐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상황상 거의 최악을 가정하고 이제 유가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월 말, 3월 돌아보면 그 이후에 나왔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좀 하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 빠지고 나서 해결이 되면 시장은 올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좀 전쟁이 좀 격화되고 불거진다면 그때하고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어릴 때 매 안 맞아 보셨죠?
매를 안 맞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떼찌떼찌 많이 당했죠.
아, 네. 이게 매를 맞을 때 네. 예를 들면 세게 한 두 대를 맞아요. 그 다음에 안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대를 탁 때려요. 그러면 그 세 번째 매는 엄청 아프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모두가 타코를 기대하거나 해결될 그렇죠. 거야라고 네.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야라고 할 때 좀 네. 뒤통수를 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보다는 1차 전쟁 때가 매를 두 대 맞고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다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이 네, 시장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부담은 유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가만 부담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 유가가 부담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면 괜찮아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의 금리에 대한 판단을 좀 어렵게 한 상태였고 거기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진짜 좌우해버리면 진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야기해버리면 그러면 미국으로 자금 쏠림이 더 심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냥 유가 상승이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경기도 괜찮았고 이렇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은 좀 불안불안한 상황 그리고 K자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양극화?
양극화. K자 네.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충격은 K자 양극화에서 이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그 경계를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 4달러로 보고 있어요. 갤런당. 근데 지금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극화 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분들의 소비 여력, 그다음에 생활 여력은 진짜 좀 안 좋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파산하기 그러니까 지금 대출 연체율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 파산한다 그러면 은행 쪽에도 영향을 갈 거잖아요. 시스템 리스크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불편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지우고 난 다음에 난 편하게 하겠다. 트럼프 타코 나오면 사람들이 진짜 타코가 나오면 그때 난 좀 더 편하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동결로 대체로는
그렇죠.
보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런데 뭐 요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케빈 러시가 갑자기 이게 매파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의미가 있었던 분 중에 연설이 저는 이제 2인자의 연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좀 두려워할 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과거의 타코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면서 눌러질지 아니면 야 이건 진짜 정말 못 참겠는데 라고 하면 네. 또 기대 인플레이션 더 올릴지 그거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 사실은 유가도 그렇고 뭐 전쟁 상황, 인플레에 대한 걱정 또 국채금리가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렇죠.
한 높죠. 4.6 가까이.
네. 10년물이 그랬고 그렇죠. 30년물은 5.1% 넘어갔죠. 네.
그럼 거시적인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좋은 상황은
녹록하진 않습니다.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선물이 좀 밀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주가를 떠받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실적이죠.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건데 네. 이게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실적으로 이 모든 어떤 걱정이나 매크로 환경을.
근데 뭐 제가 이제 시장이 엄청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유동성을 이기는 실적은 거의 없었어요. 유동성 이후에 그 실적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실적이 실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정말로 경기가 꺾인냐를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생각보다 신기루처럼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는 것에 지나치게 경도되면 지나치게 거기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울산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울산 네. 출신이니까 울산 딱 하면 이제 조선소가 유명하죠.
아 그렇죠.
2007년, 2008년에 보면 울산 사람들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여기는 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도시야. 막 여기 이런 정도로. 야, 우리 몇 년치 일감이 쌓여 있고 이건 뭐 지지 않아. 엄청 실적도 좋고 좋아라고 했었대요. 2008년 정도에 아마 꼭지를 찍었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때 다 좋다고 했었는데 불구하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오다가 순간 딱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동성이 넘치고 다들 좋다고 할 때, 경기가 좋다고 할 때 실적은 우리가 100%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서 정점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실적을 100% 확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밸류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재생 쪽으로 가볼 텐데 오늘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순환, 퍼지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렇죠. 신재생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클로징벨 라이브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SK그룹,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뭐 이터닉스도 짚어주시고 했는데 오늘도 강했고 네. 무려 상한가더라고요.
네. 네.
갔어요. 이런 부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네. SK가스도 얘기 들었었는데 SK가스도 한 12% 올랐고 SK텔레콤도 한 8, 9% 이렇게 올랐죠. SK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국내 데이터 센터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GNC 에너지도 어제 잠깐 얘기했나요? 그렇죠. 비상전력 관련해서 그것도 오늘 상한가더라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쏠릴 수 있는 국면이구나. 최근에 GS건설도 강한데 제가 이거 지금 봤어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GS그룹이 동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2.4기가와트 규모. 그럼 요것도 1기가와트당 한 60, 70조니까 2.4기가와트면 200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요거 GS건설이 하겠다고 얘기 나오면서 오른 거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GS건설도 지금 광세, CNC 에너지 광세. 그럼 문제는 뭐냐면 15기가와트, 네이버 1기가와트, GS 2.4기가와트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력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원전 이거 때려 박을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이 원전을 이거 지금 설치하려면 구형 1400 원전 가지고도 몇 개를 설치해야 되지? 지금 12개, 13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장기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건 LNG 아니면 신재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더 각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고 오늘 OCI 홀딩스 급등 나왔죠. 현대넷솔루션 급등 나왔죠. 뭐 그런 영향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멘텀이 계속할지 살짝 소강 상태가 됐다 다시 갈지는 모르겠는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관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 건설된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SK텔레콤, 뭐 네이버, 그다음에 SGC에너지 직접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운영하겠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실적들이 뽑혀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추가적으로 추후적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관점에서는 전부 이제 에너지, 전력,
그렇죠.
네,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오늘 전력주도 모처럼 또 강세를 보였고 사실 AI 인프라 관련 주들 가운데 전력주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많이 조정을
부분
받았죠.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 또한 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전력주도 당연히 네. 이제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긍정적인데 지금 이 전력주는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죠. 네, 그렇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국내 이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점을 본다 그러면 지금 AI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경감된 게 아니죠. 이게 완전히 경감됐으면 반도체가 이거보다 더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 그랬다 그러면, 경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야 돼? 그럼 전력도 가야 돼. 이게 더 성립이 됐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 오늘은.
다음 장에 수급표가 있네요. 외국인이 지금 몇 거래일 연속해서 4거래일인가요?
네, 사주 굉장히 있죠.
네, 반갑기도 하고 장 초반부터 이제 조 단위로 어제부터 또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반갑긴 한데 개인이랑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인사이트 얻는 게 있으세요?
거래 대금이 걱정이었어요.
거래 대금이.
네, 거래 대금이 보시면 코스피 거래 대금이 불과 7월 14일만 하더라도 40조 원대. 네, 3, 40조 원대를 그냥 꾸준하게 이어왔었거든요. 근데 7월 16일에 29조 8천억, 그다음 29조 6천억, 24조 8천억. 지금 상승할 때 보면 30조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줄 때는 3거래일 중에 하루라도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몇 조 원, 몇십 조 원 이상이면?
최근에 뭐 최근 20일 평균 이상은 가야죠. 네, 20일 평균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으니까 뭐 최근에 한 5일 정도 평균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30%까지는 어렵다. 20%만 증가하더라도 35조 원 가까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도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네. 네.
코스닥도 완전 소외됐어요.
코스닥은 진짜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고요.
그렇죠. 5조 원까지 감소했고 그렇죠. 살짝 증가하긴 했죠. 그래도 여기는 10% 증가하긴 했는데 최근 대비해서는 그래도 거래 대금이 아직도 많지 않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매도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매도가 없기 때문에 야, 이 정도에서 어떻게 하지 관망하는 상태에서 매수가 조금 나오니까 올라가 버린 거고 여기서 더 올라 버리면 반대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이평선 쪽 얘기 드리는데 그 이평선 관련한 이슈들이 오늘 11선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희 대표님이.
맞아요.
11선 돌파한 거는 맞죠. 11선은 돌파했는데 여기에서 또 위에 이제 첩첩산중이 있습니다. 제일 경계드렸던 이제 35일선 그것도 아직 경계로 있고 당연히 21선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고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인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없으면서 반등을 해준다? 여기에 의미는 이 상승은 이 반등은 뭐 가짜라고 표현하기엔 좀 격하지만 어쨌든 네. 향후에 연속성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럴 어때요? 수도 있지 않을까란.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21선은 그래도 보시면 대충 한 7,400 라인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일단 11선 넘어주는 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세를 돌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업사이드 리스크는 감당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V자 반등은 적어도 강한 V자 반등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 V자 반등을 얘기한다면 전고점까지 바로 V자를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그림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V자 잠깐 반등 나와서 7,300, 400까지 가는 것들 V자 반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업사이드 리스크는 감당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V자 반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 여기서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의 리스크를 전정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진짜 안정된다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전쟁의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생방송으로 저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보로 좀 확인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정신 차릴 때까지 치를 대가가 매일 밤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고요. 좀 격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네요. 미국 국무부 이란이 협상 준비가 안 돼 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대가에 대한 얘기, 좀 격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밤에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들,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로 가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로 시장이 괜찮았지만 오늘 하루 굉장히
괜찮았죠. 네. 네.
회피했지만 그리고 확산됐기 때문에 더욱더 좀 괜찮았지만 아직도 경계해야 될게 많다라는 게 대표님과의 대화 속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응을 좀 어떻게 볼까요? 대응책을 좀 주신다면.
일단 대응보다는 네. 우리가 뭘 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해보죠.
뭘 보고 네.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미국이 어디를 타격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격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강도가 좀 높았다. 그럼 이란의 반격이 나오겠죠? 이란이 반격이 나올 때 여기서 중요해요. 이란이 반격이 나올 때 지금 공격한 곳은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플랜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격했다는 건 중동 국가들한테 중재를 약간 부탁했을 수 너 빨리 중재해라. 약간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너 안 그러면 너 목숨 줄 잰다. 그런 건데 여기서 보복을 할 때 이제 정유시설 같은 것들을 공격한다. 예전에 라스라판 타격받은 것처럼 그런 정유시설, 산유시설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럼 유가는 바로 올라갑니다.
네.
네, 그게 나온지 안 나온지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유가가 100달러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지 지금은 다른 쪽에서 뭐 좀 준비하고 미국의 원유도 있고 베네수엘 원유도 있고 해서 안정시켜 놓고 했는데 물론 비축미도 어마어마하게 썼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란이 그런 식으로 정유시설 같은 걸 공격한다 그러면 답이 없다.
네. 네,
지금은 그렇게 되면 그게 나온지 안 나온지를 좀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안 가고 화해 모드로 가면 우리는 안도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래도 바닥을 좀 잡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그러면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반대편에서 희망을 좀 혹시 또 찾아본다면 매크로가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적 발표들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고 네 오늘 뭐 구글처럼만 나와주면서 캐펙스 투자를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매크로가 이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이에요?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고점 대비 밸류는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주가 실적이 금방 꺾일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2027년까지는 네. 오히려 더 중액이 나올 거고 2028년부터 약간의 감액 정도인 네. 거지. 그러면 그걸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여기서 박살나고 여기서 반드시 무너져야 되냐.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반등을 봐야 될 타이밍에 전쟁이라고 노이즈가 들어왔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노이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AI 캐펙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이었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릴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몇천 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 4천? 5천 고 사이에서 7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네.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아, 그 전부터 하셨어요?
네. 명앵커랑 있을 때 이제
아, 그래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네. 몇천 때였는지 근데 그래서 다들 좀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근데 또 9천 갔을 때 한 7천 간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은 7천이지만 언제 7천을 외쳤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네, 네. 놀라는 그 강도가 좀 달랐었는데 또다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때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렇죠.
언젠가. 네. 그 신호는 뭘로 나올까요? 대표님한테는. 대표님 기준으로는.
일단 전쟁이 완화되고요.
전쟁이 완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달러가 내려와야 됩니다.
전쟁 완화. 달러 인덱스가 그렇죠. 내려와야 된다.
네. 달러 환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이게 100 이하로 내려오면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소멸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고 이렇게 외쳐도 되겠죠.
일단 요 두 개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여의도 인사이트 금시공의 장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